그래서 그 서울 자가사는 김부장 이야기 봤어, 드라마?
원래 내가 형한테 이 영화 봐라, 저 드라마 봐라 추천을 했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처음으로 형이 그렇게 강력하게 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보라고 한 세 번 얘기한 것 같아.
아직 가보진 못했고 이걸 보고 형이랑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그냥 카메라 켜놓고 하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찍는 시점에 결론을 몰라요. 에피소드 1부터 8까지밖에 안 나온 시점에서 8까지만 보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 둘 다 원작 웹툰을 안 봤어요. 그래서 드라마 버전만 가지고 하는 얘기다라는 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봤어?
내가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직장 드라마 아니야? 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김부장에 대한 인터넷 평을 보다가 다르게 보면 내가 사실은 문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부장이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음. 그리고 저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니냐.
그렇지.
서울 자가 상위 10%. 대기업 입사 상위 10%. 부장 달기 상위 10%.
그치.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프 마인드 상위 10%.
그다음에 심지어 학벌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학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100% 승진이야 라는 식으로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 내가 성대 성골 라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학벌도 꽤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1%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데 그거를 딱 머릿속에 넣고 보면은 이 드라마의 장르는 중산층의 비애를 그린 드라마가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이 새로운 기득권에 의해서 추월당하면서 기존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문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형도 알다시피 귀족의 몰락 장르야. 그래서 내가 이탈리 문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람페두사라는 소설가가 쓴 표범이라는 소설이거든요. 시칠리아가 봉건사회였다가 이탈리아가 쳐들어오면서 근대 국가가 돼요. 그래서 옛날 시칠리아의 귀족이 모든 자기의 실권은 이탈리아의 중앙정부한테 뺏기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의 상원의원이 돼. 실권은 이 사람한테 넘어갔지만 자기는 아직도 자기의 귀족적 타이틀과 자기의 소위 말하는 가오에 매달려서 슬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멜랑콜리한 스토리.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장르를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장르가 대중적인 공감대를 얻을 정도로 한 세대가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완전히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는 직장 생활을 뭐 20년 넘게 했잖아. 이제 그 시각으로 보면은 비현실적인 부분도 많아, 물론. 그래도 이 드라마가 마치 옛날에 미생처럼 직장 생활에 대해서 때로는 웃기게, 때로는 짠하게, 때로는 되게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드라마라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근데 승현이 말한 대로 현실 사회의 김부장은 짠한 사람이 아니야. 1%잖아. 근데 왜 이 김부장은, 적어도 드라마 속의 이 김부장은 왜 이렇게 짠할까? 나는 이게 이 드라마가 재밌는 핵심인 것 같아. 이게 변하고 있는 사회를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짠한 거거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형이 대한민국 대기업에 처음 취직했을 때 연도가 어떻게 됐었죠?
2001년도에 취직했지, 내가.
내가 그걸 어렴풋이 기억을 했거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김부장 김낙수 씨가 인터뷰 보러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연도가 2001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키 형은 그 시대의 직장 생활을 실제 경험을 했으니까 이 드라마에서 실제 그 당시의 직장 생활과 비슷한 거 다른 게 뭔지를 진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거는 위, 아래, 옆 세 방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 드라마는 그 스트레스를 물론 과장되지만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줘. 위의 스트레스, 그 위의 상무랑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 오랫동안 같이 일한. 위의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에서 일을 시켜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윗사람이 나를 평가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인사과 사람은 얄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드라마 보면 인사과 사람이 진짜 얄밉게 좀 빌런으로 나오잖아.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일 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나는 이걸 보다가 형이랑 전에 만들었던 콘텐츠가 생각나가지고 박장대소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뭐 부장 달면, 상무 달면, 전무 달면 이제 날개를 펴야지 하는데 올라가도 내 위에는 어떤 새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치.
너무 화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 장면이 나와. 회사에 어떤 사고가 났는데 전무는 갑자기 자기 목 지키려고 상무한테 책임 다 떠넘겨서 여기 이 자리에 나는 없어도 되지. 그러더니 막내 직원한테 회의록에서 내 이름은 집어줘요.
그러니까
하고 나가는 장면 보면은 아 믹 형이 말했던 내 위에 어떤 새끼가 있어가 바로 저거구나.
그리고 그 전무도 자기 위에는 어떤 새끼인 사장과 부사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눈치 보이기 싫어가지고 거기 빼달라 그러고 갈 거 아니야. 근데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밑에 사람들한테도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왜냐면은 밑에 사람이 일단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내가 밑에 사람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쁜 평가도 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옆으로도 받아. 딱 대표적으로 김 부장은 그 옆 부서의 일자라고 젊은 부장인 도부장한테 항상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래서 이 세 개의 방향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이 드라마에서 재밌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내 바로 위, 내 바로 밑 사람과는 그 애증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 특히 오랫동안 일하면 이 사람들과 제일 내가 가깝게 일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막 가족처럼 때로는 친해지기도 하면서 원수도 되고. 그래서 나는 진짜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그 김 부장이랑 백상무랑 둘이서 일식집에서 밥 먹으면서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 근데 그때 보면은 김 부장은 아니 내가 상무님 지금까지 이렇게 뒤치덕거려가지고 너는 지금 위에 있으면서 네가 나한테 이게 할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백상무는 김 부장한테 야 내가 뒤에서 너 모르게 너 지켜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너가 그렇게 나한테 할 소리야. 근데 그 두 명의 감정이 다 너무나 이해가 돼. 싸우는 장면이 그 다이나믹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가 특히 초반에 보면은 김 부장이 찌질한 꼰대 모습인 게 재밌게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주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근데 이게 김 부장이 직급이 높아서 권력을 남용하는 꼰대라기보다는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찌질한 꼰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왜 가방 살 때는 내가 옆 부서 부장보다 조금이라도 비싼 걸 사야 되니까 뭐 얼마짜리 주세요 막 이렇게 사고.
그리고 옆 부서 부장이 좋은 아파트 사는 거 아니까 제발 전세여라. 맞아, 제발 맞아. 전세여라. 막 이런 장면에서 맞아. 형이 말한 그 낮은 자존감이 드러나죠.
그리고 오죽하면 자기 아들한테도 야 아빠가 대기업 영업팀 부장인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걸 듣다 만약 아빠는 아들의 눈에 지금 아빠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두렵지도 않냐. 이 얘기가 진짜 뼈 때리는 말이거든. 나는 그게 이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사람이다라는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게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근데 사실 이게 세계적인 추세기도 한 게 옛날에 그 딱 양복 입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포드, G 그치. 이런 데 출근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었던 시대가 이제 가고 벤처, 뭐 유니콘 이런 거가 말도 안 되는 부를 이루고 있는 시대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뭔가 손으로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했던 일들이 지금 막 AI나 IT로 막 교체되고 있는 시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아날로그맨들이 현대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예요. 제임스 본드가 1950년대부터 재작년까지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변화가 시대의 변화를 되게 잘 보여주는데 제임스 본드는 형이 말한 것처럼 이 조직과 자기가 일체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딱 그 어떻게 보면 법카로 최고로 좋은 양복 입고 어디 호텔 가가지고 샴페인 주문하고 어디 이제 바캉스 로맨스도 즐기고
맞아.
근데 이제 2010년대부터 다니엘 크레이가 제임스 본드가 되면서 이 김 부장처럼 약간은 꼰대 같고 시대에 안 맞고 좀 불쌍한 인물로
그렇네.
나오기 시작해요.
맞네 맞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카지노 로얄 이 첫 번째 다니엘 크레이그 제임스 본드 영화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는 도박을 통해서 적진에 침투해야 되는데 이 도박을 할 돈이 상부에서 안 나와가지고 결제받느냐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다. 아. 그래서 아,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이구나 라는 게 나오고 이제 스카이폴이라는 데서 김 부장 같은 캐릭터가 확실해져요. 이 사람이 옛날식으로 총 들고 적을 쫓아가다가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사 M이 국회 청문회에 끌려가.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모든 첩보가 IT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무식하게 총 들고 적을 쫓아다니는 게 첫 번째는 인물을 아직도 데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백상무가 인사팀한테서 김 부장 커버 쳐주는 것처럼 M이 커버 쳐주는 그 짠한 장면이 이제 나오고 마지막 그 편을 보면은 김 부장이랑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게 원래 퇴역됐어요 제임스 본드가. 이제 이런 스파이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적진을 침투해야 되는데 드론이나 IT가 침투를 못하는 1950년대가 60년대 냉전 때 지은 소련 미사일 기지야. 그래서 이제 M이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마지막 한 건 하자. 그게 나는 무슨 장면이랑 연결이 되냐면은 김 부장이 한직으로 잠깐 몰려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직에 이제 앉아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아, 김 부장 없으니까 회사가 안 돌아가. 그러면서 자기 그치. 좌천시킨 상무가 전화해가지고 미안해 한번 와줘야겠어. 그 판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김 부장에선 그 판타지가 그 사람의 꿈으로 끝났는데 제임스 본드는 그 판타지를 한번 실현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침투를 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온 밀레니얼 세대 M이 컴퓨터로 보면서 왼쪽으로 가세요. 적 두 명 총격으로 사살하세요. 자기는 마치 로봇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옛날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기기판이 딱 나타나요. 제임스 본드가 I got this. 하면서 자기 몸에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그 아날로그 미사일 기지를 열어서 마지막으로 세계를 한번 구하고 결국 장렬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그 장면이 김 부장의 어떤 장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냐면은 김 부장이 이제 커리어의 위협을 느껴서 야 옛날 내가 하던 방식대로 그래.
영업 뛰러 다니지.
영업 뛰자. 발로 영업을 뛰어보자 하는데 배차받은 자동차가 마침 또 자기가 신입사원 때 영업할 때 타고 다니던 스틱 자동차. MZ세대 그 후배가 당황하죠. 선배님 이거 스틱인데요? 라고 하니까 내가 운전할까? 그리고 발로 뛰고 옛날에 자기가 백 상무가 백 대리 때 했었던 것처럼 모텔에서 후배랑 그래. 같이 소주 마시면서 인생 조언해준 그게 내가 생각할 땐 그 제임스 본드가 마지막으로 그렇네. 아날로그 기기판을 여는 장면이랑 딱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네. 우리나라 드라마 너무 잔인하다. 제임스 본드는 그래도 한 건을 하게 해주거든?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는 그 한 건을 안 주네. 그냥 찌질했다, 더 찌질했다, 더 찌질했다, 더 찌질했다.
아니, 우리가 아직 이 드라마의 엔딩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김 부장 응원해. 잘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러면 왜 이들이 이제 짠한 캐릭터로 변하는 시대가 되었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내가 한 조직만 달아보고 사는 삶은 그런 커리어를 사는 시대는 지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왜 그런 시대가 지났냐. 첫 번째, 너무 오래 살아 일단. 90살까지 사는 거야 다들. 그래서 왜 그 김부장 동기 중에서 회사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는 동기가 그 얘기를 하잖아. 나 같은 사람에게 100세 시대는 비극이야. 너무나 오래 사니까 이제는 내가 인생을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 돼. 두 번째,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뭐 요즘 AI 때문에 얼마나 빨리 변해. 이제 직업이라는 것도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한 조직만 바라볼 수가 없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또 조직도 유연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직에서도 이제 뭐 평생 직장처럼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물론 조직생활 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한 조직만 바라보고 살다가 내가 다음에 대안이 없어지면은 이게 너무나 짠해진다는 게 김 부장이 짠한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아. 그래서 김 부장 보면은 회사 나오면 아무런 대안이 없는 사람이잖아. 007 똑같잖아. 제임스 본드도 멋있는 차, 멋있는 옷, 멋있는 호텔 다 회사 돈이고. 그리고 뭐 딱 봐도 제임스 본드 돈 관리 못할 것 같고. 아까 쓴 얘기 들으면서
제임스 본드 돈 이렇게 미키 나온 발언이 없다. 제임스 본드 돈 관리 못할 것 같아. 회사 돈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습관돼가지고 자기 카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역시 오해가 없게 직장에서 조직생활 잘하고 여기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절대 아니야. 근데 어쨌거나 조직 회사 생활이라는 거는 나와 계약 관계고 나와 계약이 끝나면 끝나는 관계야. 그래서 그 김부장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막 건배할 때 우리는 한 가족 사랑합시다. 이거 하면 안 돼.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 아 뭐 우리 때는 휴가도 반납하고 이랬는데 뭐 요즘 친구들은 뭐 바쁜데 반차 쓰네 뭐 이런 거. 그런 후배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은 지금 조직을 떠나면 다음 단계를 위한 무슨 계획과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필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 위키피디아에서 항상 얘기하는 첫 번째는 이제 멀티커리어 시대야. 멀티커리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커리어, 하나의 조직, 하나의 직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다음 단계에 뭘 할 수 있고 내 거는 뭘 만들 수 있는지 항상 개발하고 준비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해. 드라마 봐도 그 밑에 과장 보면은 반차 내고 부동산 보러 다니잖아. 그리고 그 위에 백산모도 자기 뭐 재개발 투자 잘해가지고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근데 막상 김부장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때부터 뭐 할까 찾다가 어디 혹해가지고 퇴직금 날리기 너무나 좋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결국은 돈 관리야. 내가 돈이 있어서 조직생활을 안 해도 되는 나의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게 경제적 자유잖아. 근데 드라마 속의 김부장은 보면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 물론 드라마에 자세한 사정은 안 나오지만은 김부장이 뭐 다른 가족들을 부양해야 돼서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건 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 근데 평소 돈 관리가 왜 중요한지 보기 위해서 그냥 단순 계산만 한번 해볼게. 매년 김부장이 1,000만 원씩 S&P500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S&P500이 지난 25년간 대략 평균적으로 10% 올랐어 매년. 매년 1,000만 원이면 25년이면 2억 5천을 넣는 거잖아. 근데 그 돈이 25년이 지나면 10억이 돼. 그러면 김 부장은 10억이 있고 퇴직금까지 합치면은 대충 이분은 부동산 빼고 10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상태로 회사를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김 부장이 15억을 한 6.5% 정도 수익률로만 나오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면은 김 부장은 매년 따박따박 1억씩 써도 이분 10억인데 15억은 안 줄어들어. 그러면 뭐 김 부장이 부러워하는 그 뭐 월 3천 건물주 친구처럼은 못 살겠지만은 그래도 돈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적어도 아들 대학 등록금 걱정은 안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김 부장도 제임스 본드처럼 이 가오가 너무 중요해서 형 말대로 1년에 1,000만 원 자기 월급에서 못 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옆 동료보다 백도 좋은 거 들어야 되고
그치.
자기 후배가 갑자기 외제차 끌고 오면 긁히는 사람인데 형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려면 자존감이 충분히 강해서 나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똑같은 백 들어도 괜찮아가 돼야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김 부장은 내가 보니까 그 법카의 사이즈만 다르지 제임스 본드만큼이나 가오브리냐고 돈 쓸 사람인지 그걸 S&P에 넣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설정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짠하고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냐면 내가 이게 귀족의 몰락 장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귀족들은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었냐? 농경이 산업으로 넘어가고 정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었냐? 봉건 제도가 투표에 의한 제도로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역사적 변화들이 지금 김 부장을 그런 인물로 만들고 있는지가 이 드라마 속에 어떻게 나왔는지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거 유치하게 저 장면 왜 넣었어? 라고 하는 아들이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가짜 벤처에 잠깐 취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이제 굉장히 좀 큰 코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로컬 경제와 글로벌 경제가 맞붙여서 글로벌 경제가 로컬 경제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 부장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득권이 아닌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실리콘밸리 가서 벌어온 사람, 월스트리트 가서 벌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일단 첫 번째 반은 아빠의 길을 걸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치. 가장 기득권 대학 중에 하나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데 글로벌 트랙이 있고 로컬 트랙이 있어요. 드라마니까 이거는 그냥 상징으로 보라면 메타포로 보자면은
맞아.
로컬 트랙의 메타포는 그 아들의 눈에 볼 땐 자기 아버지예요.
대기업이지.
네, 대기업 가가지고 조직의 노예가 돼서 남은 거는 자존심밖에 없어서 웨이터한테 사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미래인 건 너무 끔찍하게 싫겠지. 그래서 뭘 해봐요? 실험을 해봐요. 아 글로벌 트랙은 어떨까? 얘네들은 되게 자유분방하고 열려 보이는데 하고 했는데 얘네들은 그 한국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서적으로 퇴폐적이고 이상한 그 전문 용어로 헛소리만 하고 실체도 없는 기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다가
그치.
실제로 엄청나게 얘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많은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미래 두 가지 옵션을 보고 있을 때 우리 아빠처럼 저기 가서 내 영혼이 다 부서지는 건 싫어.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고 싶은데 여기는 언어와 정서와 그 비즈니스 컬처가 이해가 안 돼.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대화해서 그리다 보니까
그치.
이 유학생들의 제스처나 그런 것도 너무 과장되게 그리고
걔들 옷과 머리 스타일부터 다 너무 과장됐지.
그 아들이 느끼는 글로벌 트랙의 이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난 그렇게 상징화시켰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시대적 변화는 뭐냐면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동서예요. 동서는 판교 개발자예요. 그래서 그 장면 나오잖아. 이제 동서가 나와가지고 핀테크 회사 차리려고 하는데 영업부장이 필요하니까 내 형 어떻게 모셔올 수 없을까요? 아, 난 대기업 25년 부장 얼마 받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는 더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의 가장 연봉이 높았던 기업들이 이 IT 기업 개발자들한테 주는 어마어마한 연봉에 압도당하면서 옛날의 기득권이 새 기득권한테 무시당하는 장면. 그리고 또 대기업 부장의 내조 잘하는 와이프라는 게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척추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와이프 캐릭터의 아이덴티티인데 그 판교 다니는 동서의 와이프, 그러니까 자기 처의 동생은 커머스를 굉장히 잘하는 인플루언서로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 둘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지금 부가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파이프 꽂고 돈을 쫙 빨아들이고 있는 인물들이고 여기는 아직도 옛날 기득권에 그 털을 못 바꾸고 있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게 어디다 오냐면은 이제 그 언니랑 동생이랑 통화를 한 장면이 있는데 여기는 1980년대 산업의 역군들이 지은 딱 그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는 완전 신축. 그래서 이게 옛날 하드웨어 기반의 산업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산업에 완전히 압도되는 걸 보여주는 두 번째 시대 변화 큐.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적 변화는 기업형 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에서 기업형 자본주의를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김낙수잖아요.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번 게 낙수 효과처럼 상무님, 부장님, 팀장님한테 이렇게 쏟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고 경제가 돌아간다는 그 그 시대의 산물인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경제에 내가 알아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낙수가 나한테 안 오거든. 그래서 자기는 부장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한 파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둘러보면은 백상무도 부동산으로 돈 벌고 그치. 있어. 오과장도 부동산으로 돈 벌고 그치. 있어. 주변 사람들은 다 금융자본주의에 탑승해서 요 세 가지가 로컬 대 글로벌에서 이 사람은 로컬 엘리트고 산업과 IT의 변화에서 이 사람은 산업 엘리트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전환점에서 이 사람은 근로소득 엘리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1%긴 1%지만 지어가는 1%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 부장이 되게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유 저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무지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답답함 때문에 이 드라마가 동시에 사이다이자 고구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생활 형 오래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김 부장의 어떤 네메시스가 도부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자기보다 학벌도 안 좋고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 회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계속 내가지고 부장까지 올라온.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자기 그 후배들한테 우리 커피 먹으러 갈까? 그럼 부장님 와 그러는데 이 김낙수는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그러면 아 저 약속이 있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형 얘기대로 조직이라는 게 윗사람 아랫사람 양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왜 도부장은 최소한 아래는 잘 통솔을 하고 있는데 김낙수는 아래에서도 미움을 받는 걸까?
그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 차이야. 도부장은 존댓말을 써 밑에 사람들한테. 김 부장은 반말을 써. 근데 이게 진짜 차이가 커. 그래서 예를 들어 김 부장은 야, 난 열려있는 사람이니까 그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나한테. 근데 도부장 보면은 존댓말을 쓰거든.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막 이게 똑같은 얘기야. 똑같이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반말을 하는 순간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가 얘기해도 월요일날 출근했어. 어, 조과장 주말에 뭐 했어? 아씨 내가 주말에 뭐 했건 뭔 상관이야 짜증나 이렇게 더 느껴지는데 아 조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죠? 그러면 야 우리 저기 부장님은 참 섬세한 분이네 라는
나 주말까지 챙겨주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딱 존댓말 반말의 차이 난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존댓말 반말이 아니라 둘이 똑같은 높이의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반말하던가 아 의견 있으면 얘기해봐. 어 김부장 나 의견 있어. 이렇게 되면 되지.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건 어렵지.
그러니까 아 얘기해보세요. 아 저 부장님 이런 얘기였는데 아 그러세요. 근데 이게 반말하면은 아이 그거 그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가 되는 순간 이제 김부장에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밑에 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리더십을 일부러 대조시키려고 만든 캐릭터가 그 정은채 배우가 연기하는 작업반장 캐릭터.
네, 맞아.
이제 그분은 이제 사이먼 시넥이나 아담 그랜트 같은 NBA 구루들이 말하는 리더십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고
멋있으라고 만들어진 캐릭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 부장은 전혀 반대. 완전 관료주의와 형 얘기대로 나 부장이야 찌든 사람으로 근데, 나오는데 나중에 형이랑 같이 이 작업반장 같은 리더십과 이 김부장 같은 형편없는 리더십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롱톡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
할 얘기 너무 많아.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요거 하나 따로 컨텐츠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도 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얘기를 쭉 하면서 뭐 이제 주로 직장생활에 대한 얘기에 대해 많이 했는데 나는 근데 결론은 또 그렇게 나더라고. 내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 김부장 와이프가 김부장한테 고생했다. 김부장. 그 장면에서 이제 음악과 깔리면서 이제 눈물이 줄줄줄 흘렀단 말이야. 결국 와이프한테 잘하자. 와이프한테 잘하고 돈 관리도 잘하자.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결론이야 나는.
저는 이제 어느 시대나 시대가 바뀌면서 한 유형의 인간이 몰락을 하고 나면은 우리 사회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무덤을 하나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비석을 하나 세워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표범 같은 소설이라든지 탑건 같은 영화 보면서 그래 내가 봤던 공군 나온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이해를 못했지만 아 저분 냉전 때 우리나라 지켰구나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버티는 헌화 같은 건데
그치.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드라마 작가가 잔인하게 이분들을 그냥 계속 이렇게 비참함의 굴속으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다를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고 너무 세대교체가 빠르다 보니까 이 나랑 정서가 안 맞는 다른 시대의 분들이 내가 사무실 가면 바로 내 앞에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웹툰은 안 읽었지만 웹툰에서는 김부장이 완전 빌런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초반에는 좀 빌런으로 나오지만 그들을 빌런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급속 성장이 만들어낸 약간 비극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느꼈어요.
슬프다. 슬픈 얘기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잘 살아야 돼 우리.
맞아요. 아직 밤도 안 됐어.
그러니까.
무서워. 아 잠깐 아직 밤도 안 됐네?
그렇지. 뭐 백설설 얘기하면은 밤도 안 됐지.
잘 살죠 형. 네
우리. 난 내년에 반이야.
네, 오늘은 미키 김의 강추장.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제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을, 그리고 미키님은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이쪽에 두서 없는 대화네요. Unstructured Dual Conversation. 두 명의 대화 없는 티키타카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서 느끼신 게 많을 텐데 여러분이 느끼신 점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MMM에서 옛날 뭐 영화 얘기도 좀 했었는데 이 작품 얘기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MMM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작품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승현이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저희는 드라마의 내용만 보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 점도 꼭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죄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했다, 조작가.
고생했다, 김정모.